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체험되고 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이라는 게 생명의 위험을 받고요. 또 재산의 그 손해를 입고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것, 주위 사람들한테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새 그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플이라고 그럴까,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그 사회적으로 뭐 한 사람들이 어떤 그 이슈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랬든지 안 그랬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그 무리의 여론이 형성이 돼가지고요. 한 사람이 그냥 돌을 때리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달라붙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돌을 던져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정신병이 되고 또 자살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리고 그 주위의 가족들까지도 몽땅 그러한 그 실질적인 그 손해를 입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중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그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4.19나 또 여러 가지 그 한국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 부정부패 또 어떤 독재 그런 데에 대항해서 그 나라가 국민들이 그 정말 일어나서 힘을 합해서 그 자기들의 의사표시를 한다 그럴까 그게 뭐 3.1운동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그 의거 또 의병들 그러한 국민들의 소리들이 좋은 면에서 그 정말 대항하는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들의 어떠한 그러한 그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거를 정의라고 믿고 옳다고 믿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옳지 않고 실제로는 그것이 정말 악한 그러한 부분도 인간은 너무나도 그 군중심리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한 그 군중들 그것도 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선동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 선동에 이끌려갑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선동되어 간다는 건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웃들에게 뭐를 나쁘게 행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에 어떠한 해를 끼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싫어했고 그들이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근데 그 그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정죄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그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 자체를 싫어해서 그 말한 사람을 그냥 같이 맞서서 죽이려고 하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 양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유도 없이 그냥 욕을 먹을 때, 그럴 때는 어느 면에서 대항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편들은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공정하게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밝혀주시기를 기다리고요. 그 일어나는 상황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막 변명해서 밝혀서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대어서 같이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흩어져 가는, 그래서 피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하는 것도 그럼 비겁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스테반도 그랬고요. 오늘 나오는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열두 사도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베드로와 더불어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두셨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밧모섬에서 오랫동안 삽니다. 대개 열두 제자들 다 순교하는 그 속에서 아마 제일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 야고보는 그 열두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뽑아서 그 키우셨을 때는 목적이 있은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고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뽑으신 거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또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그 같은 생각으로 그것을 이어주기를 원하셨던 건데, 근데 야고보는 뭐 지금 얼마 동안은 지금 사역을 했지요. 그러나 그만큼 키워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쁘신 소원을 두고 성령님이 그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려고 충만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년 되지 않아서 빨리 잡혀 죽는 그러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촌 중에서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대로 바다 낚시를 갔다 행방불명 돼서 죽은 그러한 동생이 있어요. 뭐 지금 굉장히 오래된 뭐 40년도 지난 그러한 얘기지만은,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한테 헌신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작정한 그 아들을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정말 바다 낚시 갔다 바다에 그 쓸려서 그렇게 행방불명 되게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나? 왜 막아주시지 않았나? 왜 건져주시지 않았나? 주위에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번에 또 저희 제부가 인천 대교에서 버스 추락 사고 했을 때 같이 탔던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들 같았어요. 이제 저희 제부가 신학교 교수니까 그 학생이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 같이 동역해오고 또 같이 정말 가족 같은 관계를
갖고 온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죽고 그 자리에서 정말 데려가셨고, 그리고 저희 제부는 목숨이 이어져서 두 달 동안 무의식 상태에 정말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의식도 되찾고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기셨는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자비이신데, 선하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아들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섬김을 하고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왜 데려가셨는지, 이제부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마치 손해보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에게 영향받은 그 주위의 영혼들, 정말 교회에 앉아서 울고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그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정말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지, 다 깨달을 수 없다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이유가 없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의지할 수 있고 의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왜 여기에서 그냥 개죽음을 당하듯이 죽었어야 되나?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 자신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또 야고보의 그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또 기뻐했습니다. 내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나? 사랑하는 그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그 일꾼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공들여 거기까지 키우신 사람인데,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움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임을 받는 그러한 것, 그보다는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오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로서 정죄받는 일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에 맞으면,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죄를 밝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싫어하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냐?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죽임을 당했다 그래도 야고보 자신의 마음속에서 정말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나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그는 분명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자기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자하고 다른 거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은혜 베푸셨다. 그거 하나예요.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인도받지를 못했다면, 그 돌을 던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자기가 동일하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던 그러한 제자들이요, 그러한 성도들이거든요. 그 누구도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좇으며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그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지금 새로운 삶,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저를 알지 못한다. 정말 깨달을 수 없어서 알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인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 알고 깨달았다면 이거는 그냥 은혜를 입은 것이고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내가 저들보다 나아서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고 그들과 아무 다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냥 안겨주신 선물인 거예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배 죽인 거예요.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지금 교회가 시작돼서 또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꼭 몇 년 동안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천수가 수명이 다 할 그 때까지 한다면 앞으로의 사역을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야고보의 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지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모든 것에 맞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그 당시에는 깨달을 수 없는 때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이 야고보의 죽음이 교회의 핍박을 훨씬 더 갖고 오게 했고요. 사람들의 악한 마음, 사람들의 그러한 그 마음을 더 드러내게 했고 더 부추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심도 거기에 더 나타나게 되고 왜 꼭 야고보가 죽었어야 됐나? 그것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 얼만큼 오래 살아서 얼만큼 큰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정말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하는 정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이 정말 우리들에게 허락된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리라는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일찍 이러한 개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주어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야고보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지 야고보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 야고보가 영생을 가진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얼마를 사는지 또 어떠한 때에 어떠한 식으로 죽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서 편안하게 오랫동안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이렇게 야고보가 당하듯이 어이도 없게 개죽음을 당하는 것 같이 그냥 왜 버스 사고로 그 하나님의 일꾼이 선교지에 지금 사역하러 다니는데 그 도중에 정말 어이없이 죽어야 되는지 그 한 사람의 일꾼이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기까지는 성숙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정말 이제부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에 왜 데리고 갔는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 갸우뚱하는 그러한 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고 온전하십니다. 정말 영생 하나로 기뻐하라. 야고보는 개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관점보다 지금 그가 영생을 갖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안식을 얻고 영원히 그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건 스테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개죽음을 당한 게 왜 영광이 되나 그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로 어떠한 우리의 가진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헤롯 왕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백성들의 인기에 민감한 사람이라 그럴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백성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범지는데 그럴수록 유대교의 그 신자들, 유대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미움과 그들에 대한 그 적대감이 훨씬 더 커져갔습니다. 염려가 더 커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아 그러려면은 그들이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해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야고보를 택해서 그냥 칼로 죽인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아 헤롯 왕이 잘했다. 헤롯 왕이 우리랑 같은 편이다.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걸로 봐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을 보자 더 죽이려고 베드로까지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고요.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이제 끌어내려서 사형을 시키려고 그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두 군사 사이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또 밖에서는 그 문 밖에서 옥을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두 군사들 가운데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자고 있던 그 베드로, 이제 무교절이라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요, 유월절 후에 그를 꺼내어서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 사이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 옥에서 꺼내오십니다. 왜 한 사람은 죽게 두고 한 사람은 꺼내오는지. 베드로는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미워하시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베드로는 훌륭해서 남기시고, 베드로는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 그 어떤 역량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사는 거요, 사실 하루 삶에 괴로움이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70, 80 살아야 수고함과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리고 또 우리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예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베드로를 살리시고 지금 그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시는 그러한 상황의 여러 가지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고, 또 야고보가 죽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무슨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뭐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마치 뭐가 악한 것처럼 불공평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러한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얽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잘 나가고 건강하고 부하고 뭔가 권세 있고 그런 인기 있고 그런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뭔가 저주받은,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이요, 우리들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 여기에서 어떠한 그 칭찬을 받고 어떠한 부를 갖고 어떠한 권세를 갖고 어떻게 하든지 단 하나님의 그 정말 잣대 안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한번 죽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다 우러나 자러나 치우쳐서 무익하다.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선이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정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 거예요. 그냥 아궁이에 던져줄 풀 같은 것이요, 아침 안개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로 인치시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그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높고 낮고 무슨 좋고 나쁘고 부하고 가난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부하기 때문에 택한 자도 없고 무슨 강하기 때문에 택한 자가 없어요. 오히려 약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정말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일일이 지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천사가 일일이 다 해준 거예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리고 신을 신고 그리고 또 겉옷을 입어라. 그대로 다 했더니 천사가 따라오라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거였다. 꿈꾸는 줄 알았고 환상 보는 줄 아는 베드로 자신도 그것이 정말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두 군사 사이에 쇠고랑을 차고 지금 감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지금 환상인 줄 알고 그냥 쫓아서 하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옥문을 나와서 그 파수꾼들이 서 있는 그 문들을 다 나와서 성으로 들어가는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지금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문이 저절로 다 열려서 지금 베드로는 옥에서부터 지금 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거기까지 와서 이제 혼자 남겨진 베드로.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알았노라. 헤롯은 유대 백성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니까 아,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았고요. 그리고 유대 백성은 또 더 죽기를 바랬지요. 그 유대 백성의 기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러한 그 뭐랄까 기대 그것을 하나님이 저버리고 베드로를 구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줄을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꿈꾼 게 아니구나, 환상 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실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우리 5절에 봐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지금 잡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를 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마리아 집에 모여서 계속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그러한 교회 성도들, 그러한 무리들, 거기에 정작 베드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것을 그 여종 로데가 들어가서 아 베드로가 지금 밖에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은 그 여종 보고 네가 미쳤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로데가 아닙니다 참말입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의 유령이구나 그의 천사가 왔구나 이제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을 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어렵고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산다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한번 죽으면 그냥 그만이다 라는 것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거룩하게 산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를 우리는 사실 잘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구습에 매여서 계속적으로 마치 중독 환자처럼 죄의 중독 환자처럼 자기의 정욕에 욕심에 이끌려서 살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정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면 우리는 그거를 행하며 그걸 체험하면서 살 텐데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때 그때 상황적에서는 내 마음, 내 감정, 내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이고 우리의 원래 갖고 있던 그러한 가치관과 상식이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적기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인 거를 이들이 너무나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건지신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주신 거를 기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한 일이 정말 일어났다. 정말 지금 그렇게 되었다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는 그 손에 못 자국과 그 옆구리 창에 찔린 그거를 내가 봐야지만 되겠다라고 했던 거와 같은 거예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 사람이 말을 듣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보고 믿는 것도 사실 복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신 것처럼 사실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100% 전부 다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안 믿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떤 때는 믿어요. 어떤 거는 믿어요. 근데 항상 전부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1렙도 틀림없이 전부가 참이요, 전부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명하셨으면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붙드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두렵게 하지 않도록 정말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인 거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두렵지요. 하늘아버지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계속 염려하고 계속 궁리하고 그거를 계속 하나님께 졸라대는 거예요. 아기가 부모가 한 끼 먹여줬더니 내일도 먹여주실래나, 모레도 나를 먹여주실래나, 그 부모를 계속 의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학교 보내줄래나? 내 옷을 사줄래나? 나와 함께 해줄래나? 계속, 그 의심하는. 오늘은 있어줬지만 내일은 어떠실까? 나는 정말, 이렇게, 이런 주제인데. 내가 정말 오줌똥을 싸고, 내가 내, 일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이런 어린아이인데 나를 그래서 쓸데없다라고 그러고 쓸모없다라고 그러고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서 나한테 실망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의심한다면 뭐예요? 의심이라는 건 믿음의 반대예요. 불신인 거예요. 그거는 의심한다는 건 즉 안 믿는다예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나를 입혀주시옵소서, 나를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보장하고 계시고,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막상 나타나니까 그거를 안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린 이걸 너무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한 그대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믿는데 안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못하고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 하니까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아 그건 네가 환상 본 걸 거야. 그건 뭐가 잘못된 거야. 실제로는 그럴 리가 없어요.
주여. 주여.
저는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몸이 항상 병약하고 체력이 약해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정말 1년을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고 거의 누워 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픈 거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아픔이라는 거를 거두지 않는 거는 어제 배고픈 자가 오늘 배부르면 옆에 배고픈 자가 짜증이 나는 그것이 인생의 수준이다. 우리가 어제 일에 그 내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가난했고 그 애통했고 뭐 하는 그러한 것들도요. 지금 안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진통제를 먹어야지만 제 몸이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건요. 진통제가 들어주면 언제 아팠느냐 하는 것처럼 또 펠펠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통증이 와서 그 약이 안 들어지면 어찌할 바를 몸을 어떻게 가누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통증이 몸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황이 없어요, 솔직히. 그 아픔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그냥 끙끙거립니다. 그래도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신 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드니까. 근데 제가 정말 어제의 배고픈 자가 오늘 배부르면 그 지금 주위에 배고파서 힘든 자들하고 같이 나눔을 갖는 그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배고프지 않으니까 내가 배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와 그 함께 느낄 수 없는 부분들 어제 아팠던 거하고요 오늘 지금 아픈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내가 앉은뱅이면 앉은뱅이로서 그 같은 앉은뱅이끼리 아는 그 자리 그 정말 고통 그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앉은뱅이였다가 일어나 버리면요 앉은뱅인 사람한테 우리가 같이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연로하고 지금 뇌경색으로 편찮은 씨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사실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체력적으로 훨씬 딸리고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제가 만약 제가 건강하고 체력이 넘치고 뭐 했다면 아마 그 어머니 옆에서 그 어머니랑 더불어서 생활을 한다는 거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할 때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조 선생은 선교사님은 마치 뭐 양로원에 그 요양원에 와서 노인들하고 같이 그들에게 맞춰 생활하는 사람 같. 전 젊은 사람, 제 또래 사람하고 생활하지를 않고 항상 나이 드신 그 부모님들하고 같은 생각해야 되고 같은 발걸음 해야 되고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뭐예요? 20, 30년을 더 나이 든 사람으로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 또래 사람들의 그 생활하고는 저는 너무나 떨어진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 제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이 제가 발맞춰야 될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아기를 키우면 어떻게? 아기 발걸음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어느 면에서는 그 병약하고 제 체력이 약한 것이 저를 그분들하고 발맞춰 사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지도 않고 내가 체력이 없어서 내가 병약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도 살리시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통증이라는 거는 그 고비고비를 넘기는 거거든요. 뭐 내일이고 모레고가 아니에요. 아플 때는 그냥 그 순간순간이 지금 급하고 아까 경황이 없다 그랬는데 그 진통제가 안 들어주고 그 아픔이 거둬지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정말 붙드신 하나님밖에는 그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단 한 번도 나를 그 손에서 버리신 일이 없고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아픈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훨씬 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그것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뭔가 아주 고비고비 넘기는 그러한 것으로서 저는 정말 태풍의 눈 속에서 살지 한 번도 그 밖에 세상으로는 나가본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갇힌 듯이 생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심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붙여주신 영혼들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러한 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힘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막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저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 하나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아니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누군가를 돌보게 했고 누군가를 섬기게 했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무섭게 다루신 건 뭐냐면 제가 그 누구도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바라거나 사람을 붙들 수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건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해도요, 저 자신이 생각해도 이러한 육체를 갖고 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는 그 사람에게 짐이 되고 폐가 되지 그 사람에게 유익된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줄 게 있어야지요. 내가 뭐를 해줄 수 쭉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어느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동안에 하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되게 하시고 그릇되게 하신 거는 제가 믿지만 그러나 제가 나라는 어떠한 육체를 나라고 하는 사람의 한 삶을 그 누군가에게 접촉시키기가 뭐예요?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그거는 미안한 일인 거예요. 저는 그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겠어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제가 그거를 저의 육체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이 저를 없이 여기지 않음을 제가 은혜로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그 누구도 저를 그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제가 도움을 구할 그러할 그 처지가 못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도움이 되셨고 항상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붙들어 주심이라는 것이 바람이 불던 눈보라가 치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는 괜찮고 저는 강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상황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뭐든 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강하게 보는 거는 내 안에 저를 붙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거 아니거든. 아니요, 저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고 제가 저의 가진 거나 저의 하는 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시는지는 저의 원함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한 일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훨씬 더 원함이에요.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거는 결코 그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상황 속에 항상 회오리바람 속에 태풍 속에 눈에 있다는 그 자체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다는 것도 결코 우리가 원하는 자리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원하고 누구든지 그 사람이 그것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고 아픈 거를 원하지 않고 오해받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아픈 자들을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역사하리라.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지 나에게 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제가 아프대든지 제가 뭐가 힘이 들대든지 저의 삶이 어떻다든지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내게 계신지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말 그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불평이 될 수가 없고 원망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의심할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겪는 일들 저도 다 겪어도 그게 불평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아픔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슬픔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절대로 안 되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우리가 가장 큰 오해고 가장 큰 욕심이지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또 다른 곳으로 가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는 지금 칼로 죽임을 당했지요.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나타나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놀랐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해서 조용하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그 하나님의 일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각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어떠한 그 삶 속에서 체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체험한 게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그 옥에서 꺼내신 그 하나님의 베드로 자신도 그것이 환상인 줄 알 정도로 자기가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아닌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냥 쇠사슬이 저절로 끊겨지고 그리고 자기 옆에 그 관수들이 둘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도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빠져나온 거잖아요. 영혼이 그냥 육체에서 빠져나오듯이 그 육체가 감옥에서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보고 믿는 거지요. 듣고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제 내가 살아나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꺼내주셨다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니라.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가 잡혀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핍박을 통해서 이렇게 지경을 넓히셔서 흩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핍박을 받으면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서 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까는 우리 미리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이없는 그러한 일을 당해서 그냥 개죽음을 당하듯이 죽임을 당해도 이유 없는 것 같이 죽임을 당해도 생사화복이 다 주께로부터 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따지고 그걸 갖고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나님의 선하심인지 우리의 그 조부라운 머리로 헤아리려 해도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되고 왜 그렇게 당해야 되고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왜 굶어 죽어야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죄 없는 애들이 왜 그렇게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야고보 죽인 게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였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헤롯이 또 베드로를 잡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죄짓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죽거나 살거나에 다 배후에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찍 죽는 게 나쁘고 오래 사는 게 좋다든지 지금 베드로가 지금은 살아난 것 같지만 결국은 순교당하지요. 사는 게 괴로움이 족한 세상이고 계속 핍박받는 세상이고 계속 죽임의 위험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빨리 죽은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죽어서 개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나머지 제자들이 그 후에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을 그는 빨리 안 겪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게 좋다라는 걸 우리가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아멘.
그러한 도구지.
아멘.
제가 왜 하나님이 나라에게 건강 주시지 않나 그것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면 제 신앙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어떻게 살리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주권자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셔서 마땅한 분이에요.
아멘.
제가 벌레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주 너무나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좋게 여기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것을 내가 좋게 못 여기는 거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살리시는지를 내가 좋게 안 여기는 거지 하나님이 다 좋다 하시면은 우리는 그게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좋게 안 여겨져도 그거는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과부가 일찍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백년해로 한다고 오랫동안 같이 부부가 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웃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울고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좋게 살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계속 고생하고 아니 가난한데 전쟁 속에서 태어나서 이유도 없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헐벗고 굶주리다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배 두드리면서 욕심 부려가면서 인기 얻어가면서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걸 놓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또 의심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의 좋으니 나쁘니 옳으니 그르니를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밑에 죄 아래 있습니다. 지금 죄의 결과들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삶 속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가치를 두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은 그냥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인 것뿐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 어디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 언제 어디서나가 우리가 뭐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즐거운 삶,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내 안에 임하신 천국,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상관없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안 둔다 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난 그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준 것을 걷어달라고 할 거냐? 아니요. 제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잊지 않고 그 실제로 저의 삶 속에서 저의 마음 속에서 저의 몸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은 사실 저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저의 삶에 정말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체험하는 유익되게 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지나가는데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 갔는데 거기에 샘물이 나니까 그것이 또 괜찮은 거예요. 물속에 불속에 가는데 그런데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건지심을 받고 그 속에서도 사니까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나는 눈물의 골짜기도 안 가고 죽음의 골짜기도 안 가고 사막도 안 가고 그리고 물속에도 불속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푸른 초장에 그냥 쉴만한 시냇가에 계속 있으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요 푸른 초장을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쉴만한 시냇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정력 다른 쾌락 다른 거를 통해서 우리는 늘 뭐예요 세워진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상황적으로 내 원하는 곳에 내 갈 길을 찾아 헤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나고 또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왔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러한 성도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믿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체험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믿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같이 아니 실제로 지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유령 보듯이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상식과 그 나의 어떤 헤아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들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그것이 정말 버려져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한 부분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수정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정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